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베트남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각국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에서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세계를 위협하는 행위를 멈추도록 세계 각국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불량 정권이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며 세계를 위협하는 행위를 멈추도록 모든 책임 있는 국가가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발이 아닌 안전과 안정이 우리의 목표라며 우리는 혼란이 아닌 안정을,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 베트남 등 많은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그러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다이광 국가주석은 베트남이 미국과 북한을 협상에 나오게 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베트남은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관련 결의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작고 뚱뚱하다고 비꼬았습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는 김정은에게 작고 뚱뚱하다고 하지 않는데 그는 왜 나를 늙었다고 모욕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친구가 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언젠가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글은 북한 노동신문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한 뒤 나왔습니다. 앞서 노동신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한중일 순방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늑다리, 전쟁 미치광이, 테러 왕초 등으로 칭하며 비판했습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동아시아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6시 마닐라에 착륙했습니다. 필리핀 시위자 3,500여 명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 앞을 행진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 시위자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전쟁을 벌여왔다며 미국 제국주의가 전쟁과 파괴를 불러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베트남 다낭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날 베트남 다낭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결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한국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특히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양국은 이를 위해 각급 차원에서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 대화를 강화해 나가는 데 합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또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어제 골란고원에서 시리아군 스파이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이스라엘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골란고원의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시리아 드론을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명중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비그도리 리베르만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자국 주권을 침해하는 폭력 행위를 매우 심각히 여기며 어떤 도발에도 무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이 드론이 공격용 드론은 아니었다면서도 이란이나 헤즈볼라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냐 독립을 지지하는 수십만여 명이 어제 바르셀로나 도심에서 카탈루냐 정치인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분리 독립을 추진하다 구속 수감된 카탈루냐 정치인 10명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 자치의회가 지난달 27일 독립공화국을 선포한 직후 자치정부와 의회를 해산하고 자치정부 수뇌부 8명과 활동가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반역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 내에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 가끔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평양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첫 순방에 나섰죠. 일본,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관계 개선을 약속하면서 이른바 3불 원칙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내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백성원 기자, 함지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최대 관심사죠.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 이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 정상과 회담을 마쳤는데요. 방문하는 나라별로 뭐 논의 방식이라든가 강도, 뭐 방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다른 게 맞는데 큰 줄기는 그래도 상당히 좀 일관적으로 보이고요. 세 나라를 돌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이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물론 그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네.
또 하나의 의제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무역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단순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총평으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북한 문제, 통상 문제 이 큰 두 줄기였는데 안보와 실리 모두 다 챙긴 그런 방문이었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군요.
네, 실제로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에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개인적 친분이 강조되지 않았습니까?
예.
두 사람이 이미 몇 차례 만나면서 서로 통하는 장면을 좀 보여줬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와 골프도 치고 각별한 관계를 과시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중에도 그 내내 혈맹을 강조했고요.
예.
그러면서 무기 세일즈 발언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예, 그 부분은 사실 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중국에 가기 전부터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을 순방하면서도 중국 얘기를 꺼냈었습니다.
예.
중국과 무역 불균형 문제들 뭐 이전부터 그 선거 유세 때부터 계속 강조해온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중국을 방문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틀 동안 방문을 하면서 무려 2,500억 달러가 넘는 무역 협정을 중국과 맺었죠.
예, 굉장히 큰 규모의 유례가 없는 그런 협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차례대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일본 방문을 가장 먼저 했는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그렇죠.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메시지를 던졌습니까?
네, 첫 방문지인 일본에서 그 벌써부터 이번 순방에서 북핵 문제들 최고 그 안건으로 삼겠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예, 그런 만큼 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북한 관련 언급이 나왔었죠.
네, 대통령 전용기 그 에어포스 1에서 내려서 군복으로 갈아입기가 무섭게 북한의 상당히 강력한 경고로 들릴 수 있는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No one, no dictator, no regime, and no nation should underestimate.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극적인 화법이 느껴지죠. 어떤 국가, 어떤 독재자, 또 어떤 체제도 미국의 결의를 과소평가 말라는 얘기를 방금 들으셨습니다.
네. 이제 다음 날에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여기서 또 강력한 대북 압박 의지가 강조됐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한 1시간 정도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역시 뭐 북한 문제가 주요 이슈였고 우선 핵실험과 또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또 미국과 일본이 굳건한 동맹으로서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동시에 또 중국과 러시아 이런 그 국제사회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나가기로 한 점, 이 부분도 합의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죠. 이른바 전략적 인내.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또 했군요.
네. 자세한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인내는 이미 끝났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던 이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역시 뭔가 중대 조치가 임박했다는 느낌을 주는 그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 화법이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아베 총리가 화답하듯 받아서 그 구체화했는데요.
예.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전제하에 일본의 독자적 대북 추가 제재 방안을 밝히기도 했어요. 그 두 정상이 빈틈없는 공조를 과시하는 이 장면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We will not stand for that. The era of strategic patience is over.
北朝鮮の 예.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발언을 연이어서 들었는데 뭐 북핵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는 뭐 빈틈없는 공조를 과시했다 이런 평가가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인 경제 문제에서만큼은 두 나라 간 이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경제 문제 뭐 당연히 무역 분야일 텐데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온도차를 보인 게 사실입니다.
예.
이 부분은 뭐 딱 그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각국 정상들과 상당히 이 친밀함을 과시를 하다가도 무역 문제 그러니까 미국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을 거론할 때는 주저없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예.
물론 이게 북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 발언을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We want fair and open trade, but right now our trade with Japan is not fair and it's not open.
네, 일본 경제인 간담회에서 나온 얘긴데 지금 일본과의 무역이 공정하지도 또 개방되지도 않았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예.
반면에 아베 총리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를 했고요.
네. 이런 실리 외교는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죠.
네, 험프리스 미군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그 미국 일자리를 만들러 여기 왔다고 했습니다.
네.
미한 FTA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 그렇게 좋은 협상이 아니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한국 측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할 것이라고 한 점도 그런 범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한국에서 했던 이야기 소개해 주셨는데 그 다음 방문지인 한국 순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지 날짜로는 7일 한국에 도착해서 바로 미군 기지부터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방문을 하는 것으로 이제 방한 일정을 시작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택 미군 기지로 직접 내려갔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할 만하죠.
네.
굳건한 미한 동맹을 과시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흥미로웠던 장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답변에 나서면서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 장비들을 주문한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예.
또 미국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방한의 성과를 돌려서 강조하기도 했었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좀 더 구체화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네.
결국은 이제 그 뭐 미국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이익을 우선해 둘 것이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도 뭐 일치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비슷한 발언은 또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인상을 말하던 중 험프리스 기지 건설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미국도 많은 부분을 지출했다고 말한 점 이런 네. 점들 역시 그 미국의 이익을 강조한 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건 처음입니다만 두 정상은 과거에 몇 차례 만났었죠?
예, 정상회담으로 따지면 뭐 지금 벌써 세 번째죠.
예.
9월 22일 날 미국 뉴욕에서 그때는 이제 미한일 세 정상이 같이 만났었고요. 그것까지 치면 이제 46일 만에 다시 회동을 했습니다.
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을 겨냥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이 나왔습니다. 사상 최강인 미국의 군사력을 거듭 강조를 하면서 이 군사력을 결코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네.
역시 특유의 화법이죠. 특히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고 북한의 또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한 점 역시 눈에 띕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를 하고 또 진지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는 최대의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는데 미국과 같은 입장이라는 점을 확인했는데 뭐 자리가 자리인 만큼 또 이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최대한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게 8일 한국 국회의 연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던졌죠.
네, 그랬습니다. 특히 1993년입니다. 7월에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국회 연설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돌출 발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었는데요. 그래서 더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미한 동맹과 대북 압박이 가장 강조됐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이 김정은 체제를 더욱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요구, 미국을 시험하지 말라는 경고가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예.
특히 아주 정제된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국의 번영과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조목조목 비교해서 또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The Korean miracle extends exactly as far as the armies of free nations advanced in 1953.
그대로 옮기면요. 한국의 기적은 자유국가의 병력이 1953년 진격했던 곳, 이곳으로부터 북쪽으로 24마일까지 미쳤다.
예.
그러니까 번영은 거기서 끝나고 북한이라는 감옥 국가가 시작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앞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뭐 일각에서는 돌출 발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다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정제된 표현을 사용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구체적인 어휘들도 있고 단어 선택이나 이런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공을 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를 겨냥할 때 그런 노력이 더 두드러지는데요.
예.
잔혹한 독재자는 주민을 저울질하고 점수를 매기고 충성도를 자의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매긴다는 표현도 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은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기 위해 정부 관료에게 뇌물을 준다면서 차라리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을 지옥에 비유했습니다.
North Korea is not the paradise your grandfather envisioned. It is a hell. 네,
김정은에게 하는 말인데요.
예.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리던 낙원이 아니라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이라고 말한 겁니다.
예. 표현은 뭐 거친 표현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내용은 상당히 날카롭다 이런 평가가 있죠.
예, 그렇게 들리죠 벌써. 한국 국회 연설 내내 그런 기조를 이어갔는데요. 전임 미국 대통령들의 한국 방문 시 연설과 비교해도 북한을 뭐 훨씬 더 자주 언급을 했고 묘사도
예.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북한 인권과 납치 문제 또 남북한 경제력 차이도 있었고요. 미국과 북한 간의 분쟁의 역사까지 아주 폭넓은 주제를 두루두루 다뤘고 여기에 그 특정 사례까지 들면서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예.
남북한의 이런 그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북한뿐만이 아니라 다음 순방지인 중국에도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죠.
예. 뭐 연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 내에서는 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파격적이고 거친 표현을 쓰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나왔던 것과 달리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된 용어와 사례가 줄줄이 이어진 데 대해 작은 반향도 일었습니다.
네.
한국인들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졌던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데 그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그 연설 내용의 깊이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한국 현대사를 그 쭉 훑어나간 것도 좀 그렇고요. 미국 여자 프로골프 대회를 석권한 여성 골프 선수 이름을 거론한 것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또 연설 내용도 그렇고 전달 방식이나 제스처 등에서 그 막말꾼의 이미지 뭐 그런 것보다는 노련한 정치인의 모습이 좀 비춰졌습니다.
예. 자, 이 한국 방문 1박 2일 일정을 끝나고 사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방문지 가운데 하나가 이제 중국인데 중국 방문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예,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지금 들려드릴 발언을 좀 들어보시면 이날 분위기를 압축적으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China can fix this problem easily and quickly, and I am calling on China and your great president to.
네, 트럼프 대통령, 중국은 북한 문제를 빠르고 또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했고요. 시 주석이 좀 속히 나서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지금 북핵 문제 해결에 시간이 없으니까 중국이 빨리 행동에 좀 나서달라고 주문한 건데 시 주석 반응이 뭐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네.
들어보시죠.
加强在朝鲜半岛和阿富汗等重大国际和地区问题上的沟通和协调.
네, 시 주석
推动中美关系.
한반도와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국제 사회 문제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정도 선에 좀 비켜간 느낌이 들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중국에서 경제적 실리는 챙겼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실용주의 외교라는 점이 자꾸 강조되는 건데요. 두 정상이 북한 문제에 대해선 앞서 들으신 것처럼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만
예.
실리를 챙기는데도 또 주도 면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 중국을 탓하기보다는 이전 정부의 책임을 돌린 건데요. 여기엔 중국의 선물 보따리가 한몫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
정상회담 뒤 두 정상은 무려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업 거래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시 주석은 그 대가로 대등한 미중 관계의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는 두 나라가 서로 어느 정도의 이득을 챙겼습니다만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큰 성과가 없지 않았느냐, 큰 진전이 없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죠.
예, 그런 지적이 맞는지는 사실 좀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예.
워싱턴과 이 전문가들이 중국과 한반도 전문가들 역시 또 대체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만큼은 성과지만 중국이 앞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라는 게 사실 더 이런 목소들이 많습니다.
예.
특히 중국이 대북 원유 제공을 중단할 것인지 또 그게 아니라면은 북한과 관련해서는 미국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무슨 약속을 한 것인지 또 있습니다. 앞서 약속한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걸 네.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행을 할 것인지 이런 그 회의적인 평가가 좀 나왔는데 확실한 게 없다는 거죠. 결국은 앞으로 북한의 움직임에 좌우되지 않겠느냐 이런 좀 수동적인 전망으로 귀결되는 분위기고요.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한국, 중국 방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 앞서서 한국과 중국에서 굉장히 뭐랄까요 주목할 만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른바 사드 갈등을 봉합하면서 이 한국이 중국 측에 3불을 약속했다, 뭐 입장을 표명했다, 합의를 했다, 뭐 다양한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한국에서도 논란이 있었고요. 지금 워싱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먼저 여기에서 나온 3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짚어볼까요?
네, 그동안 길게 논란을 이어왔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그 사드죠. 그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가 배경입니다.
예.
박근혜 한국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한 뒤에 중국이 즉각 경제 보복 등에 나섰고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듯했던 문재인 대통령 역시 결국 배치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자 그 두 나라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한국과 중국이 전격적으로 관계를 개선하기로 하면서 소위 3불이라는 원칙을 내세웠는데요.
예.
한국이 앞으로 뭘 안 할지 그 세 가지 약속, 합의 혹은 원칙, 입장 등등으로 표현됩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사드를 추가 배치 않겠다. 또 미한일 세 나라 간 군사 동맹도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구축 중인 그 미사일 방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3불이라는 것을 한국 측이 중국에게 확실히 뭐 약속을 한 것이냐, 뭐 입장 표면을 했다. 여러 가지 뭐 논란은 여전합니다만 아무튼 두 나라가 이 사드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고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된 것만은 분명한데 사드를 제공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뭐 국무부에서 나온 반응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즉시 환영한다 이런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영내에도 좋은 일이고 또 특히 북한이 영내와 전 세계에서 가하고 있는 불안정에 특히 그렇다 환영한다 이런 얘기를 정례 브리핑에서 대변인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다만 지금 말씀드린 그 국무부 반응이야 널리 소개된 내용이지만 문제는 미국의 미국 정부의 속내겠죠. 정말 기쁘기만 하겠느냐.
예.
그 부분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 같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아마 그렇지 않다라는 쪽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쪽에서는 이 중국과 한국이 합의한 이런 조건들이 미국의 국익과 배치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까?
네, 결국은 그렇게 귀결될 걸로 지적은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이미 한국의 안보 주권을 훼손시키는 약속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의 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The South Koreans should be able to decide how they need to defend themselves on their own.
한국은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안, 여기선 사드 배치를 말하는 거고요. 이런 방안을 어떤 강대국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겁니다.
예.
따라서 중국이 삼불과 같은 이런 조건을 얹어놓은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예. 또 미국의 한반도, 뭐 아시아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약속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겠죠.
예. 아무래도 미국의 있는 전문가들의 우려는 결국 그런 이유 때문인데
예.
그러니까 이번 합의로 사드를 비롯해서 미국의 다른 무기 체계가 한반도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진다면 결국 뭐 이런 모든 약속들을 앞서서 수십 년 전에 했던 이 미한 동맹의 악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인데요.
네.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가 바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벡톨 교수 주장도 들려드리겠습니다.
So if this works for China, as you said, what's not to say they can't do it again, right? And then the South Koreans just cave again.
네, 벡터 교수 한 가지 지적은 이제 중국이 이번 합의를 이익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앞으로 같은 방식의 압박을 되풀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지금 들으셨고요.
예.
그럼 또 한국은 지금처럼 중국의 요구에 응하는 앞으로도 그런 악순환의 선례를 남길 것을 우려한 거죠.
예. 자, 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사실 뭐 사드 추가 배치가 한국이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사실 미국 의사에 달린 건데 이걸 이제 한국과 중국 간의 합의를 넣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된다 이런 지적도 있다고요.
네, 줄 사람은 아직 생각도 없는데 그러니까 받을 사람이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라는 그 전문가들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 얘긴데요. 미국은 현재 7번째 사드 포대의 개발을 완료하는 단계에 와 있고 6번째로 완성한 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 거란 설명입니다.
예.
미한 동맹의 중요성과 북한의 도발 수위를 고려해서 유럽이나 중동이 아니라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미국이 사드를 배치할 곳은 전 세계에 널려 있고 수년 내 한국에 추가 배치될 경우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한국이 사드를 구입하는 경우뿐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번 삼불 합의에 있어서 우려하는 시각은 미국의 전략이나 한반도 내의 어떤 억지력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지적은 추가 배치는 어차피 어려운데 이걸 한국 결정에 달린 문제처럼 중국과 협상 소재로 삼았다 이런 지적들이군요.
예. 그러니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린 거죠.
예.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듣고 좀 의아했는데 다른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미 국방부 출신 전문가가 비슷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설득력 있게 들렸는데
예.
지금은 미국 평화연구소에 있는 전문가입니다. 프랭크 엄 국방장관실에서 선임 자문관을 지낸 전문가고요. 이 사드 배치 문제는 미 국방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이슈는 물론 될 수 있습니다만
예.
배치 자체가 가능한지는 불확실하다고 했으니까 베넷 박사하고 상당히 비슷한 논리죠.
그렇군요. 앞서 베넷 박사 지적 네. 소개해 주셨는데
똑같은 얘기죠.
그렇게
미국이
봐야겠군요.
그러니까 해외에 배치할 수 있는 사드의 수가 한정적이고 또 한국이 이걸 산다고 해도 가격이 매우 비쌀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랭컴 연구원 논리는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중 간 이번 합의에 실제로 논란의 소지가 될 내용 역시 별로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오랫동안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이 되거나 혹은 미국과 한국, 일본 군사 동맹을 추구하지 않아왔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
사실 뭐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분명히 한 바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한국과 중국이 뭐 어떤 형식이든 이렇게 합의를 한 것, 봉합을 한 건 결과적으로 잘 된 얘기다. 이런 얘기군요.
프랭컴 연구원 설명은 좀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네.
중국으로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뭐 당연히 개선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체면을 살리는 방법이 필요했고요. 한국 역시 기존 정책과는 사실 달라진 게 없는 부분을 내세우면서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하는 듯한 모양새.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중국에는 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합의에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게 지금 들으신 프랭컴 연구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예. 앞서 저희들이 서두에 이게 삼불 뭐 약속이냐 밑장 표면이냐 합의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합의가 실제로 얼마나 구속력이 있는 약속인지 모르겠다 이런 지적도 있다고요.
네, 전문가들은 구속력이 없다는 쪽에 있습니다.
예.
한국은 주권 국가인 만큼 이번 합의 내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고요. 또 다른 전문가는 맞다. 이번 합의에 조약과 같은 구속력이 없는데 한국에겐 일종의 심리적 압박이 될 것이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예.
중국이 타이완 문제를 비롯해 다른 사안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좀 더 실체가 있는 구체적인 북한의 전력난 얘기를 좀 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북한 전력난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과연 북한의 전력난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BOA에서 좀 심층 취재를 했었죠.
네, 북한 전력난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자세하게 보도해드렸습니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이 계기가 됐는데요.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해 전력 문제 해결이 절박하다고 했습니다. 지난 5월엔 당 간부들에게 전력 사정이 절박해서 생산에 큰 지장을 불러오고 인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연설했다고 합니다.
예.
김정은 정권 들어 전력 문제 해결을 그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지만 이례적으로 실패를 인정한 셈입니다.
예. 백성훈 기자 북한 취재를 예전에 다녀오셨는데 이때 혹시 전력 사정이 열악하다 이런 걸 직간접적으로 좀 확인을 하셨습니까?
예, 뭐 있었는데요. 북한이 외부 기자를 그 받은 거니까 뭐 당연히 그만큼 최고의 장소로만 이렇게 데리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예.
동선도 당연히 그런 곳을만 짤 것이고요. 그런데 예외가 좀 있었습니다. 2012년 4월 달에 갔을 때 딱 한 번 예외인데 그때 북한이 광명성 3호다라고 하면서 위성을 쏘겠다고 했고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자들을 그 발사 시험장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예.
그게 바로 늘 듣는 이름이죠.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발사장인데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5시간 정도 올라갔으니까 뭐 결국은 북한으로서는 평양 말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기자들에게 시골길 5시간을 꼬박 놓치라는 셈이죠.
예, 그럼 그때 전력 상황을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아침이니까 뭐 그냥 열악한 지방 상황만 봤을 뿐인데 돌아올 때는 이제 그 지나쳤던 마을들을 이렇게 거꾸로 다시 올라가는 건 내려가는 거죠. 그때는
예.
이제 옹기종기 주택들이 계속 모여있던 것을 아침에 봤는데 5시간 동안 정말 불빛을 단 한 개도 보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그 칠흑 같은 암흑 속을 달려서 평양에 도착했는데 대조적인 모습이 물론 펼쳐졌죠. 평양역에 딱 도착을 하니까 불빛이 번쩍번쩍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던 거죠.
예.
발전의 구호가 또 들리고 뭐 번영을 얘기하고 아무튼 이런 그 불빛과 관련해서도 평양하고 지방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보였던 거죠.
전력 상황만으로는 뭐 평양은 확실히 다른 지방과 좀 다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사실 평양도 열악한 구석이 좀 있습니다. 밤에
예.
이제 차를 타고 평양 시내로 나가면 조금만 외곽으로 빠져도 역시 암흑 같고요. 제가 묵었던 고려 호텔은 평양 내에서도 마치 그 뉴욕의 맨하튼에 해당되는 그런
예.
중심지인데 밤 9시쯤에 제가 그 안내원하고 산책을 한 적이 있는데 좀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예.
그 어린 학생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옹기종기 나와서 이제 허공을 보고 그냥 서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가만히 보니까 입으로 이제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면서 뭐 서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서서 그렇게 가만히 허공을 응시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안내원한테 물어봤더니
예.
그 우리 조선 사람들은 시원한 밤에 이렇게 나와서 바람 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대답을 들었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학생들이 그 교재를 들고 가로등 불빛 아래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는 전력 사정이 안 좋으니까
네.
이 그래도 불이 비치는 시내 가로등에 나와서 이제 공부를 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그 집이 네. 또 어디 있다라는 게 흥미로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북한이 가장 자랑하는 평양 고려 호텔 앞에 중심가 있는 집들이 그럴 정도라면 전력 사정을 뭐 굳이 더 들여다볼 필요도 없겠죠. 그 좀 더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자면 2012년 4월 밤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는 행사 취재를 했던 적이 있는데 대동강변이 역시 완전히 암흑으로 뒤덮였었습니다.
예.
바로 곁에서 엄청난 함성이 들리기 시작을 했고 또 김정은이 나타났구나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예.
그 옆에서 이제 굉장히 크게 환호하는 평양 시민에게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라고 물으니까 글쎄 캄캄해서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예.
함성 소리 때문에 잘 들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직접 녹음한 음성입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누가 나오셨어요?
이제 안 돼서 먹어 왔습니다.
근데 왜 만세하셨어요?
네, 지금 잘 안 들리셨을 수 있는데 평양 시민 글쎄 잘 안 보여서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 나온 사람이 김정은인지 누군지 모르고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현실뿐만이 아니라 캄캄한 평양, 다시 말해서 북한의 전력난도 함께 말해주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예. 북한에서 직접 경험한 전력 실태에 대해서 이제 들어봤는데 현재 오래 있었던 사람들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저희 방송이 평양에 주재했던 외교관들의 그 증언을 쭉 들어봤는데요. 한결같이 극심한 전력난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2001년 북한 주재 영국 대리대사를 맡았던 제임스 호어 박사는 당시 북한 대부분 도시가 전력 부족을 겪었고 그 가로등조차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예.
매일 밤 도시 여러 곳에서 또 정전 사태가 이어지고 그 지하철이나 버스도 그 운행을 멈췄다고 했습니다.
예. 2001년이면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와 이제 맞물리는데 그럼 끄트머리와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좀 나아졌느냐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최근까지 북한에 머물던 외교관들 말도 그 마치 고난의 행군 시기를 회고하는 것처럼 그 바로 얼마 전까지도 여전히 그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예.
2013년부터 지난 9월까지 4년 동안 그 평양에서 근무한 토마스 피슬러 전 스위스 국제개발협력처 그 평양 사무소장은 그 특히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그 북한 전력난은 악몽 같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에서조차 그 30분이나 1시간에 한 번씩 정전이 됐고 한 번 정전이 되면 그 30분에서 1시간가량 그 지속됐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잠깐 집에서 불이 나가서 좀 불편하거나 이런 경험들 다 해보셨겠지만 사실 이게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는 곳 그런 곳에서는 이 잠깐의 정전도 굉장히 큰일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특히 병원이 그런 곳입니다. 그 2012년부터 평양과기대 그 의대에서 치과 수업을 진행해온 그 익명의 교수도 병원에서 치과 시술 도중 전기가 끊긴 뒤 그 30분 넘게 복구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적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예.
북한의 의료 지원차 갔던 미국인 의사들도 수술 도중 큰일 날 뻔했다는 적이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원래는 북한의 전력이 뭐 사정이 괜찮았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예, 북한이 뭐 일제 청산, 그러니까 일본 식민지 시대 잔재를 완벽히 했다라고 과실 물론 합니다만 사실 일제 시대 때 지어준 발전소로 북한이 수십 년을 버텼습니다.
예.
그런 발전소들이 그 1940년대 한반도 전체 전력의 뭐 85%를 생산했다고 하니까요. 대략 한 1970년대 중반까지도 북한 전력 상황이 한국과 비슷했거나 오히려 좀 더 우위에 있었다라는 평가도 나왔었고
예.
당시에는 뭐 소련하고 중국이 많이 도와줬으니까. 그때 그 대규모 화력 발전소나 수력 발전소 건설에 집중을 했던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서 이제 소련이 붕괴가 됐고 마지막에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새 발전소 건설이 중단이 됐고요.
예.
이제 기존의 발전소 역시 개보수가 힘들어지니까 가동이 막히게 된 거죠. 발전기라든지 또 송전선, 배전 시설 다 이제 오래되고 고장이 심각한 상태라는 게. 북한 에너지 지원 사업에 관여했던 미국인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금 북한의 발전 용량, 뭐 그 전력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뭐 수치나 통계들이 좀 있습니까?
네. 북한에서 관련 지원을 했던 전문가들 얘기는 현재 북한 발전소의 생산 능력이 그 전체 가능한 생산 능력의 그 최대 10에서 20%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북한 대도시에서조차 주기적으로 전력 공급이 끊기고 장기간 정전이 지속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북한 에너지 분야를 연구해온 노틸러스 연구소의 데이비드 폰 히펠 연구원은 그 북한이 원래 전국적으로 통합된 전력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지역마다 단절돼 그 도시나 발전소 인근 이외 지역은 전기를 공급받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요즘은 그래도 좀 상황이 괜찮아졌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요?
네. 예,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 외교관들로부터 주로 나오는 얘기인데 바로 네. 1, 2년 전보다는 지금 정전 횟수나 시간이 훨씬 줄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틸러스 연구소의 피터 헤이지 소장이나 또 북한 경제 전문가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도 이게 유엔 제재 때문에 석탄 수출길이 막히니까 그러니까 그 석탄을 어디 다른 데 쓸 수는 없고
예.
아마도니까 이걸 전력 공급에 사용해서 북한 일부 지역에서는 그나마 전력이 다소 개선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앞서 함지아 기자께서 북한의 전력난이 왜 이렇게 심각해졌는지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 그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해 주셨는데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 북한의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평양 주민들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그 태양 전지판을 통해 전력 부족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예.
노틸러스 연구소 헤이즈 소장은 단기적으로는 그 풍력 발전용 터빈이나 그 LED 라이트, 그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 등을 통해서 그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그 북한이 새로운 전력망과 시설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는 건데요. 그러려면 북한이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새로 짓거나 그 송전망을 개선하는 건 그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대외 관계 개선을 통한 자본과 기술 도입이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현재 단절된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등과의 가스관이나 그 전력망을 그 연결하는 장기적 전략도 그 고려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예.
그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와 등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협조가 그 원활히 이뤄질 리가 없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이렇게 국가의 전력 공급마저도 희생해가며 그 강행되고 있다는 사실, 뭐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합의한 이른바 3불 원칙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진단, 또 북한의 전력난 어느 정도이고 해법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성원 기자, 함지아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지금은 그 다양한 인권 활동들, 우리 고향 친구들, 고향 이웃들을 위해서 항상 꿈꾸고 조금이나마 이렇게 그 노력하는 그냥 고향 한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청년이죠.
지난 2011년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주찬영 씨는 북한 주민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며 인권운동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우리가 거짓 속에서 살고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들으면서 너무 신기하고 충격적이고 처음에 막 믿을 수 없었고 했는데,
북한 밖 세상 소식에 귀 기울이던 아버지가 먼저 탈북을 하고 어머니와 동생들에 이어서 한국으로 찾아온 올해 나이 24살의 아가씨입니다.
막 커피숍이랑 그런 데서 막 일하고 돈을 받는 그런 월급 받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무슨 품들여서 내가 노력한 대가를 이렇게 현실적으로 막 받는 거?
얼마 전 영어를 배우러 미국에 갔다가 넓은 대륙 이곳 저곳을 여행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주찬영 씨.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앉아있는 똑똑이보다 돌아다니는 바보가 낫다고. 돌아다니는 똑똑이가 되면 더 좋겠죠? 돌아다니는 똑똑이가 되고 싶어요. 아무튼 신기했어요. 그리고 마음도 되게 많이 넓어진 것 같고 제 머릿속에 모든 구도도 다시 재건축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래의 청년들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을 나이. 대학보다는 인생 경험과 한국 사회를 알아가는 다양한 일을 해보고 싶었던 주찬영 씨는 커피 가게 종업원으로 취직을 해서 배우며 돈을 버는 보람도 느껴봤습니다.
근데 처음에 받았을 때 돈 뭉치가 한 30만 원? 근데 그거 30만 원짜리 만 원짜리로 쫙 30장 딱 받으니까 두둑하더라고요. 아직 그냥 막 날아갈 것 같았죠. 막 돈을.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청진이 고향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탈북자 주찬양 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뛰고 노력하고 배우고 끊임없이 지금도 배우고 있고요. 그 한국 사람들을 하면 일단 빨리빨리 그게 있고,
무엇을 하든 한국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아, 그다음에 몽골리안 그릴이라는 데서 그냥 조금 거두는 거 해봤어요. 정말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아찔하기도 했는데 까마득하기도 했는데 재밌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가끔은 막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막 거기 매니저님이 저기 몇 번 테이블 피클 하나 막 이러고 막 저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피클이 뭔지 몰라요. 피클이 뭔지 모르니까 냉장고 안에 피클 있어, 다 접시에 담아놓은 거 있어 막 그래요. 아, 접시 담아놨거나 딱 열어보면 오이 조림 같은 거예요. 오이 조림처럼 생겼는데 피클이래. 아, 진짜 까다롭다. 왜 피클이라고 하지? 그래서 그냥 막 눈치로 처음에는.
어렵다, 힘들다 생각하지 않았고 재미있다, 신기하다며 배워갔던 것은 어릴 적부터 찬양 씨를 그렇게 길러온 부모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너희들은 산이 나서면 산을 넘어야 되고 강이 나서면 강을 헤엄쳐야 되고 뭐 비행기 막 추락하는 그런 추락하면 대비해서 풀 뜯어먹고 그래도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생존에 대한 그런 강의 같은 것도 너무 많이 주셨었거든요. 당시에는 이해 안 됐는데 제가 혼자 보게 남아서 막 탈북 가정이랑 겪으면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도움이 됐어요. 부모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게.
고향집에 혼자 남아있을 때도, 보위부 감시를 피해 산을 넘었을 때도, 그리고 두만강을 넘어 한국 오는 길을 찾고 있을 때도 언제나 의연하게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모님이 침착함과 용기를 갖게 키워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모님들은 언제나 찬양 씨의 선택을 믿고 기다려주는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많이 앞서 나가시는 것 같아요. 색이 되게 많이, 뭐라고 해야지, 저는 되게 고마워, 감사해요. 왜냐면요, 그렇게 막 저한테 무엇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추천도 많이 안 해주시고 그냥 무작정 믿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결정을 되게 믿어주셔서 그게 되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더 자유롭게, 그리고 또 부모님들인데 받는 신뢰가 있으니까 그래서 더 차근차근 무엇인가 더 해나가는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처음으로 큰 아빠라고 불러본 분들 진혁 언니 아빠예요. 네, 그러고 너무 감사하고, 저도 여기 와서 살 때 제가 진짜 그냥 여기 와서 사는 시간이 느껴져요. 내가 그때 그 시간이 아니면 지금 북한 어느 감옥에서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지난 5년간 한국에서 살아온 가장 뜻깊은 경험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한 케이블 방송에 오랫도록 출연했던 일입니다.
버시면서 북한을 다 버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제가 어머란의 개구리였고 제가 본 게 단줄 알았을 적도 있었고 했는데, 이만감 나가서 앉아서 그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저한테도 충격인 말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눈물도 많이 흘렸고 많이 웃기도 했잖아요. 근데 야, 진짜 우리가 북에서 갇혀 있었고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그리고 서로 그 다른 이런 환경들,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북한에 살면서도 알지 못했던 북한 주민의 참담한 생활상도 알게 됐고, 서로 다른 이유로 목숨을 걸고 한국까지 찾아온 탈북 여성들을 만나고 의지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더욱 자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 제가 그 활동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들이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일단은 소속돼서 스테블로 일하는 단체 딱 모두 다 국제 단체예요. 국제 단체는 인권 단체예요. 국제 인권 단체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링크에서 인터넷에서, 그리고 지금은 SLI라고 Serving Life International이라는 단체인데, Serving Life라고 하는 단체인데, 근데 그 단체들의 를 들여놓기 시작한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주찬양 씨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무엇이라도 꼭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이 국제단체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한국분들이라든가 외국분들이 일하고 계신데, 이분들 스펙이라고 하죠. 학력들이 아주 그냥 진짜 UN이라든가 국제단체 완전 돈도 많이 받는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다녀도 정말 밀리지 않을 그런 분들이 NGO단체 이런 단체에서 일하면 돈 많이 못 받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되게 우문스럽고 주시했어요. 저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우연치 않게 걸려들었고. 근데 이분들이 일하시는 모습들이 진짜 머리를 써서, 머리 쓰는 것도 물론 조금 관련되겠지만 머리나 이렇게 입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진짜로.
한국에서 다시 학업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는 북한 인권 개선 활동가로서의 일은 바로 고향 땅 친구들과 고향집 이웃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현실적이고 더 희망적인 그런 목소리를 조금이나마 내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요. 탈북자분들은 방방곡곡 대한민국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3만 명 분들, 그리고 미국에 정착하신 분들, 유럽에 정착하신 분들, 중국엔 특히 많으시잖아요. 탈북하신 분들이. 이분들이 북한 내부 방방곡곡에 있는 가족, 친구 연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들이 엄청난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온갖 물건이 오가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북한 장마당을 통해서 바깥 세상에 올바른 소식을 넣어주는 일. 북한 사람들도 모르는 북한의 실제 모습을 알려주는 일. 그것이 바로 지금 주찬양 씨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찾게 해주는 중요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뭐 풍선 날아가겠죠. 몰라요.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것도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초코파이 날아가겠죠, 북한에.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노력하고 하면 북한에 와이파이, 초코파이가 아니라 와이파이도 공급할 수 있고, 그러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서 일일이 목에다 두른 것은 붉은 넥타이, 등에다 짐을 짚어서 훈련을 떠나 장하다.
붉은 넥타이를 메고 등짐을 지고 훈련을 떠났던 어린 시절의 친구들.
목에다 두른 것은 붉은 돈 가방, 배낭을 치고서 장사를 떠난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돈 되는 무엇인가를 담은 장사 배낭을 치고 장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을 생각하며 한국의 젊은이들이 쉽게 마시고 즐기는 커피 한 잔 돈을 모아서 무언가 도움되는 일을 해보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커피 네 잔이면 북한 주민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 달러는 20, 30달러? 그리고 한 가정을 네 명으로 보통 볼 때 그 100달러나 아니면 10만 원이면, 한국 돈 10만 원이면 한 가정이 한 달 동안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아프리카 우리 자매계련 하는 것처럼 북한에도 자매계련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하면서 이런 말 해요. 우리가 지금 해야지 통일이 됐을 때 당당에 가서 그 사람들 손 먹자고 안 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내 친구들이 죽은 다음에 거기 가서 뭐 쌀 한 가득 싣고 돈 가득 가지고 가서 주면 그분들이 내 자식이 죽을 때 그때 좀 보내주지, 그때 뭘 했냐 하면 할 수 있었는데도 못했던 거잖아요. 되게 그때 그러지 말고 지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지금 하고 있고요.
깊은 산골에 숨어 지내야 했던 북한의 한 소년은 지금 남쪽 서울에서 고향의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진짜 북한의 깊고 깊은 산골에 이름 모를 한 소녀였고, 그냥 그 작은 동네 안에서 그냥 철없이 지내던 저였잖아요. 라디오를 몰래 숨지고 듣긴 했지만, 근데 그러면서 작게 꼈던 꿈들이, 희망들이, 그것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 누군가 숨지고 듣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할 말이 있다면, 지금 꿈이 없으면 꾸리고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그러고 곧 그 자유롭게 라디오를 듣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방송국에 저처럼 앉을 수 있는 그런 꿈들을 자유롭게 꼈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꿈을 위해 정진하다 보면 분명 머지않은 미래에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주찬양 씨. 고향의 친구들도 고향집 이웃사람들도 꼭 새로운 세상의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장사배낭을 메고 간다고 해도 예, 희망이나 꿈을 항상 크게 갖고 예, 더 힘내서 열심히 장사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냥 허풍이 아니에요. 그냥 알잖아요. 다 알고 계시고 저도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떻게 사는지 바깥 분들이. 그래서 정말 진짜 진 군번을 위해서 그리고 진짜 우리 그 자유로운 그 내 나를 위해서 자기 것을 조금 잃더라도 조금 잃더라도 장기적인 앞날을 위해서 장기적인 우리 새 세대 장기적인 우리 세 저희 세대 또 다음 그 세대를 위해서 조금은 포기하고 조금은 잃더라도 힘내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제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중국과 태국에서 무료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 남기시거나 VOA 음성 사서함 미국 번호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 제보하신 내용은 방송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기실 수 있는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다음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하시고 싶은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 001-800-500-12345번입니다. 더욱 알차고 풍성한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립니다. 또 방송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전화 음성 메일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